일본은 탈원전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푸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때부터 일본은 탈원전이 방향성이었어요. 예, 예. AI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전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니 이거 뭐 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이번 중동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얼마나 에너지 구조가 취약한지 단박에 드러난 거예요. 원유 수입국을 보면 중동 의존도가 95%가 넘어요.
그러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나라가 일본인 거죠. 국민들 설득하기에 너무 좋은 재료가 된 거예요. 아니 원전 말고 다른 방법 있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막혀봐. 바로 끝장나는데 지금 다카이치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원전에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탈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탈탈원전입니다.
아 재밌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창민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의 이창민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 그렇다면서요?
예, 그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미일 정상회담 있었잖아요. 예.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됐나요? 그러니까 보도가 된 게
주로 그 포옹하는 거,
포옹하는 거, 예. 그다음에 맞아. 백악관에서 춤추는 거,
맞아.
그다음에 진주만 얘기했을 때 눈 크게 뜨고 놀라는
그래,
거,
그래, 그래, 그래.
뭐 이 정도 보도가 되고
가십으로 접근하지.
네, 네. 내용적인 건 별로 전달이 안 됐는데 저희가 사실 일본 관련된 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아, 항상 일본을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본이 뭐 실수하거나 못하거나 그러면 좀 뉴스가 많이 되고
네.
뭐 예컨대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매춘을 해서 먹고 산다더라 이런 건 엄청나게 뉴스가 됩니다. 그런데
예.
일본이 뭐 좀 잘했거나 뭐 좀 주목할 만한 건 또 생각보다 뉴스가 잘 안 돼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또 잘못했다가는 또 토착외국으로 묻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시네요.
항상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게 흥미로운 거는 우리 뉴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주류 언론들도 다카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가십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가 되는 게 계속 다카이치가 품격이 없다. 그 백악관에서 춤추는 거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하여튼 좀 인정하지 않고 낮춰보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카이치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다카이치가 이제 원래는 총리가 될 제목이 아닌데 반 이시바 반 키시다 즉 리버럴 세력에 대한 대항마로 어부지리로 총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념적 보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반이 약하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다카이치가 파퓰리스트지 뭐가 보수냐. 아베 같은 경우는 이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의 할아버지의 유훈 아닙니까? 헌법 개정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찐 보수에 비하면 다카이치는 정치 시작하고 나서 어떤 보수의 이념들을 학습했을 뿐이지 정말 보수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야 뭐 극우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정작 일본 내에서는 그런 평가도 있고요. 이번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거 팬덤 정치다. 아, 이거 금방 꺼질 불이다. 다카이치는 계속 단명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카이치를 좀 띄엄띄엄 보면 안 되겠다.
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 보통이 아니다.
네.
아, 생각보다 다카이치가 이렇게 대승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뭐 압승을 넘어서서 거의 지금 일본 정치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는데 그것부터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의석 상황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네. 저는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네요.
이 표를 이제 보시면은 그냥 알기 쉽게 300 여당계가 이제 354석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일본이 이 중의원 선거할 때 목표가 3분의 2인 310석이 목표였습니다. 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랬는데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석,
네.
3분의
야.
2를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민당이 단독으로.
그러네요.
예, 일본 전후 선거 역사상 단일 정당 최대 의석입니다.
네.
여기에 유신이라고 하는 연립 파트너 36석에 여당 계열의 무소속 두 석을 합치면은 전체 의석이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근데 이건 뭐 압승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다카이치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예. 이게 중의원에서 통과되고, 참의원에서 혹시 부결이 돼도 다시 중의원에 돌아와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다 통과되기 때문에 네. 모든 법안을 만들 수가 있다.
아, 그러네. 상원인 참의원에서 부결돼도, 다시 하원으로 내려오면
내려와도 3분의 2 이상이면 네. 그냥 가는 거니까 됩니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개헌만 좀 힘듭니다. 개헌은 양쪽이 다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네. 참의원은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러니까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때 다카이치가 이 압승을 거둬서 이 다카이치가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계 3대 정책의 12가지 과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몇 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경제민생에서는 이제 전략산업 17개 선정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하겠다고 했고 외교안보에서 하나만 보겠습니다. 무기수출 규제 완화를 했어요. 무기수출 규제 완화가 예전에 이제 일본은 3대 규제 이 무기수출 규제 3원칙이 있었거든요. 예. 공산권에 수출하지 않고 유엔 제재를 받는 나라에 수출하지 않고 또 뭐 분쟁 중인 국가에는 수출하지 않겠다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아베 때 좀 완화를 했고 네. 그걸 완전히 이제 다카이치에 들어서는 완전히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완성품을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일본이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산업 두 개가 뭐냐면 하나가 원전이고 하나가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축을 만들기 위해서 다카이치가 하나하나 지금 일본을 올가매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그 다카이치가 이제 일본 그 예 잠시만요. 지금 다카이치가 이제 그러면은 뭘 하고 싶냐.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념적 과제들을 하려고 할 겁니다. 헌법 구조도 네. 개정을 하고요. 뭐, 이 무기 수출 규제도 다 풀고, 그 다음에 뭐, 집단적 자위권의 확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핵, 뭐, 3원칙, 비핵 3원칙,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하나하나 다 손볼 텐데, 근데 이거를 이념적 과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사실 아베 때 경험을 한번 했었죠. 네. 아베가 2006년에 아베 1기 때 네. 얼마나 본인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가업이 있잖아요. 집안에 유은이 있으니까 예.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고 국민투표법도 제정하고 뭐 교육기본법도 제정하고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이념적 과제에 충실하다 보니까 경제 민생 문제는 좀 등한시하게 되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결국 1년 만에 그만뒀거든요. 물론 이제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6년 뒤에 아베 2기 내각 때 보면 아베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베노믹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라는 걸로 완전히 도배가 됐고 찬반 양론이 뭐 일구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 물 밑에서는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했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카이치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어떤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경제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게 이제 사나이노믹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사나이노믹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베노믹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전혀 다르다는 게 예, 지금 제 이야기인데 왜 다르냐면 일단 비교를 좀 해보시면 아베노믹스든 사나이노믹스든 세 개의 화살이 있어요. 예.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이 있는데 네. 아베노믹스는 이 중에서 사실은 통화정책, 금융정책이 메인입니다. 네. 거의 뭐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푸는 거예요?
제로금리, 네. 제로금리.
그러니까 네. 비전통적인 양적, 질적 완화, 돈 푸는 거죠. 그거를 아베노믹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나이노믹스는 사실은 통화정책을 뭐 지금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고 네.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노믹스 때도 재정정책은 있었지만 사실은 기동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치고 빠지는 네. 단발성으로 한 번 정도 쓰는 거였고 이번에 이 사나이노믹스의 재정정책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국가가 선정하고 직접 관리 감독하면서 돈을 꽂아주겠다는 겁니다.
재정을 전면에 돈 푼다고?
네. 예. 전면에 나서는 거고. 그래서 이 성장 전략에 대한 철학도 좀 다른데요.
네.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 기업들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를 더 잘하게 촉진해 줄 수 있을까?
예.
국가 정부 실패를 이 경계하면서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표인데
네.
이 다카이치의 그 사나이노믹스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시장 실패를 시정하려고 하는 거고 즉
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시장은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뭐 AI 반도체가 됐든 양자가 됐든 우주항공이 됐든 기업과 국가가 나서서 직접 자원 배분도 하고 투자도 결정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이 사내노믹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노믹스를 만드는 데서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네.
저는 이제 이걸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내노믹스를 다카이치가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뭐 당연하지만 DJ노믹스를 DJ가 만들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예, 아베노믹스도 아베가 만들었다고
혼자 만든 건 아닌데
예, 이 사나이노믹스는 일본 성장 전략 회의라는 거를 다카이치가 이제 만듭니다.
예.
만들어서 보면 이제 강요 구성원이 있고 민간 전문가들 구성원이 있는데
예.
민간 전문가 구성원의 역할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명을 체크를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네.
여기 아이다 타쿠지하고 이 카타오카 코우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증권회사나 컨설팅 회사에 다녔던 현장을 누비던 이코노미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다 타쿠지는 재정 정책을 담당을 했고.
네.
이 카타오카는 통화 정책을 담당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이다 타쿠지의 재정 정책의 이 다카이치 재정 정책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다카이치가
네.
이렇게 재정 정책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네.
이게 결국에는 국채를 남발해가지고
네.
국채 가격 폭락하고 국채 금리 폭등하는 상황, 일본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이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 첫 번째는 기업을 포함해서 정부를 포함해서 그 국가, 일 국가의 자금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이 자금 수요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금 순환 통계를 나타낸 건데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가계입니다. 가계는 이제 플러스 저축을 하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는 건 가계가 플러스 저축을 하고 기업이 마이너스 저축을 합니다. 즉 가계가 저축한 걸 금융기관을 통해서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녹색, 초록색이 기업인데 경제학적인 교과서적인 설명은 이제 가계가 파란색인 가계가 플러스 저축을 하고 초록색인 기업이 마이너스 저축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록색인 기업의 저축이 90년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하고 장기 침체 빠지면서 기업들의 체질이 바뀌는 거죠. 예, 돈 빌려서 투자 안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도 지금 일본에서는 플러스 저축을 하고 있는 과잉 저축의 상태입니다. 가계도 기업도 저축을 하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업들이 무차입 경영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무차입 경영을 한다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기업들이 돈 빌려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 상세가 돼야 되는데 결국
네.
이걸 이 돈을 누가 쓰느냐면 빨간색 그래프인 정부가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쓰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쓰지 않으면 일본이 더 심한 이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국제 비교를 해봐도 지금 알 수 있는 게 일본, 미국, 유럽을 비교하면
네.
GDP 대비 일본의 일반 정부 부채가 큽니다. 217%죠. 미국과 유럽보다는 큽니다만 그에 비해서 자산도 일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외화 자산도 많고요. 뭐 연기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 정부의 순자산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비교했을 때 일본 정부가 뭐 그렇게 성적이 나쁜 건 아니고 기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은 뭐 기업이 돈 빌려 투자하는 이 성향이 강하니까 훨씬 일본보다 이 마이너스 순자산이 크죠. 일본은 투자를 안 하니까 이제 플러스입니다. 결국 A와 B를 다 더하면 이 나라의 이 일국가의 경제 부채 구조를 보면 이게 뭐냐면 그 나라의 순 투자 수요, 돈 빌려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일본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업이 투자하는 체질로 바뀌면 좋은데 만약에 안 바뀐다면 그나마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논리이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부가 돈을 쓰는데 이 정부 부채에 대해서 지난 3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생각해왔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보시면 검은색 선이 일본 그 정부의 총 지출입니다. 지출이 점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고 파란색 선이 세수입입니다. 세금 수입이고 그렇다 보니까 90년대 이후가 되면 옆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그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니까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거치지 않으니까 그 차액만큼을 빨간색 막대 그래프인 국채를 발행해서 메꾸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약간 동물을 닮지 않았나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뾰족 나온 거 빼고 나면 약간 동물을 약간 닮았는데 이게 악어를 닮았다고 해서 일본에서 악어 입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어 입을 닮았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야 이대로 가면 악어 입이 찢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출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세수는 그대로니까. 그런데 이 사나이노믹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악어 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악어 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하는 거거든요. 세출의 모든 걸 그러니까 일반 정부 지출을 모두 합친 노란색이 악어의 윗입이 되는 거고요. 악어의 아래턱은 사실은 그러면은 수입을 다 합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수입만 파란색 그 세수입만 세금 수입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출은 다 합치고 수입은 사실 세금 수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국채를 문제 삼기 때문에 만약에 국채를 주목한다면은 이 지출에서 사실 국채 비가 있고 국채 그다음에 세수입 말고도 사실 국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채금 수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넣으려면 다 넣던지 빼려면 다 빼야 되는데 지금 악어입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출할 때는 국채비를 넣고 수입면에서는 공채 수입을 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고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게 주장입니다. 지출에서도 국채비를 빼고 보자. 세수 말고 공채금 수입 빼고 세수와 기타 수입을 다 더해서 그러니까 국채와 관계된 비용과 수입을 다 빼고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벌어지지 않습니다. 딱 10조 엔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악어입이 뭐 벌어져서 어떻게 됐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일본의 국가부채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논리인데요. 일본에는 국채를 발행하고 나서 60년 상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60년이요?
네. 그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할 때 60년에 걸쳐서 이 국채를 갚읍시다라는 생각으로 60분의 1씩 원금을 갚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론적으로 매년 60분의 1씩 갚으니까 60년이 지나면 그 국채 원금을 다 상환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왜 60년이 또 됐냐. 우리가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뭐 댐이나 도로를 지으면은 그 내용 연수가 한 60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생각할 때 이제 60년 동안 갚아 나가면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냐.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자만 갚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은 그러니까 원금은 국채 만기가 돌아오면 차환채 롤오버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본만 굳이
갚아요.
원금을 갚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국채비가 많게 보이는 마법이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일본이 지금 지출로 잡고 있는 것 중에 국채비가 31조 엔입니다. 이 중에 이자로 갚아야 되는 게 11조 엔이고 원금 상환하는 게 18조 엔이에요. 그런데 원금 상환 18조를 한다 그래서 그럼 국채 만기 돌아오는 걸 다 갚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지금 차원체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만기가 돌아오는 건 훨씬 많으니까 차원체로 거의 연간 한 145조에서 150조 엔 정도는 차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차환을 하면서 형식상 60년 룰을 지키기 위해서 별도로 이 회계에서 18조 엔을 떼서 따로 원금을 갚는 거예요. 이게 전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비가 전체 지출 중에 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이자만 내거든요. 일본은 무려 국채비가 26%예요. 근데 여기는 이자가 11%고 원금을 갚는 게 15%나 됩니다. 이거 그만하자는 겁니다.
원금 갚지 말자.
예. 그러면 원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실 원금을 줄이는 게 아닌 게 경제가 성장하면 GDP도 커지고 부채도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걸 줄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결국에는 관리를 분모가 GDP고 분자가 부채라고 했을 때 그 비중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DP가 성장하는 속도가 부채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크면
빠르면 된다.
그렇죠.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2025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본의 명목 GDP 성장률이 3.9%입니다. 4%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한 2.3%라고 보면 2.3%랑 비교했을 때 명목 GDP가 4%잖아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뭐 국채를 뭐 발행을 줄이고 원금을 막 줄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넌센스라는 게 이 사나이노믹스를 만든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갚지 말자.
예예.
그러니까 이자만 갚고 원금은 갚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뭐 원금을 갚지 말자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은 원금의 일부를 따박따박 갚아가는 우리는 건전한 국가라는 걸 60년 동안 1967년에 이걸 만들었으니까요.
그로 인한 부작용이 왔는데, 뭐였다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채비가 매년 세출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 매년 이 지출해야 되는 이 세출 중에 국채비를 4분의 1이나 잡아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죠. 매년 국채비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1%만 올라도 일본이 갚아야 될 국채가 얼마가 되고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커 보인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올해 18조를 원금 갚는 데 쓴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차원체로 돌려도 문제없거든요. 그거를 굳이 차원체를 쓰지 않고
그 말도
굳이 현금으로 반드시 올해 갚아야 된다? 이게 주요 국가 중에서 이 방식을 쓰고 있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요 국가 중에서 국채 이자율이 저렇게 낮은 나라도 일본밖에 없죠.
그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자율이 올라가면 낮으니까 국채 이자가 11%만 나가면 되지. 국채 원금을 생각할 때 미국 정도의 이자율이라고만 생각해도 국채 이자를 미국처럼 14%만 예산에서 써서 이자만 갚고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룰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8년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금리가 낮았을 때 90년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맞아요.
1968년부터 이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글로벌 국제사회에 어필하는 수단으로 이거를 했던 겁니다.
그 법인가요?
법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관행이죠. 관행이고 실제로 이제 이 국채 이 운영을 할 때 적용되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룰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 주택 담보 대출 빌릴 때 10년 전만 해도 이자만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자 갚다가 원금 먼저 갚아. 집 팔아서 갚으면 되지. 언제 뭐 집을 뭐 한 10년이면 팔지. 누가 그 천년만년 거기에서 산대요? 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원금까지 나눠 갚으라고 하잖아요.
네, 예.
원금까지 나눠 갚으라고 하는 바람에 가게가 쓸 돈이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네.
똑같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약간 이제, 유사해 보이는.
예,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봐요. 이제 야 다시 이자만 갚자. 뭐 무슨 문제야라는 얘기 하겠죠 이제. 네, 네. 그 똑같은 얘기 하는 걸 거야 아마. 예. 네.
예. 그래서 이 다카이치가 그러면 이 재정 정책 야 걱정할 필요 없다. 재정 기준을 바꾸면 괜찮아. 약간 좀 눈 가리고 아웅 같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달한 돈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 17개 산업을 지정을 했죠.
네.
근데 17개가 뭐 보시면 우리도 잘 아는 산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뭐 항공 우주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17개 산업을 지정하면서 이걸 관통하는 특징이 하나가 모두 다 자율성과 불가결성이 다 연결되는 산업입니다. 자율성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중요 기술이나 자원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방어 능력이에요. 불가결성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중요 기술이나 자원을 의존해야 되는 우리로 치면 공격 무기입니다. 희토류 같은. 그게 다 포함이 17개에 모두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듀얼 유즈, 그러니까 민수와 군수 겸용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그 방위 산업과 민생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방위 산업에 굉장히 많은 이 포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17개 전략 산업이 전부 다 군수와 민수 다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대승을 거두고 이제 착착 지금 순서대로 진행을 시키는 와중에
네.
변수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네.
중동에서 이제 사태가 네. 터졌습니다.
아하.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곤란하고 당장 일본이 지금 이제 유가도 잡고 있고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실질 임금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가운데 이 일이 터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 유가가 다시 폭등하고 이러면 실질 임금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다카이치의 어떤 사내노믹스의 성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로 도는 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중요해요?
지난 4년 동안에 실질 임금이 계속 감소를 해 왔습니다.
예.
명목 임금 올랐지만
예.
그러니까 실질 임금이 구매력을 나타내니까 일반 서민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월급이 물가만큼도 안 올랐다는
안
거죠.
안 올랐던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물가가 안 오르던 일본에서 물가가 3%대에 오르면서 이 명목임금은 2% 초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인상률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률 빼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는데
물가만큼도 안 올랐다. 네.
그게 2026년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이 이제 살짝 됐어요. 뭐 그거는 여러 가지지만 물가가 지금 2% 이하로 약간 내려왔거든요. 안정되니까. 그렇게 아주 좋은 이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기름값이 오르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나이노믹스가 임금 실질 임금이 높아야 돼요?
사나이노믹스가 이제 주로 공급 섹터, 총공급 섹터 이야기가 많은데
재정.
예. 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의 이제 총공급 이 제약을 푸는 이 섹터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총수요가 지금 부족해서
네.
그게 이제 갭이 좀 벌어지면서 사실은 경기 침체에서 일본이 벗어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수요도 사실은 올려줘야 되는데
진작시켜야 된다.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건 항상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소비가 살아나려면 거기에 제일 핵심이 실질 임금이 올라줘야 어느 정도 소비가 뒷받침될 텐데 4년 동안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경험을 했으니 소비가 살아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예, 예.
이 측면에서는 확실히 지금 아베노믹스, 사나이노믹스가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긴 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중동 사태가 일본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일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네요.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정상회담을 할 때 보면 이 다카이치하고 이 트럼프가 만났을 때 뉴스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걸 좀 희화화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트럼프는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다카이치가 덥석 이렇게 안긴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백악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서 굉장히 희화했는데, 다카이치가 이번 미일 정상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은 얻어내고 확인했다.
예.
지금 유럽도 한국도 약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가장 강력한 미일 동맹의 어떤 동맹의 가치를 증명한 입장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뭘 받았는데?
다카이치가 이제 우리가 그 보면 도널드라고 부르잖아요.
네.
퍼스트네임으로 부르거든요. 이거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트럼프랑 아베가 서로 이 퍼스트 네임으로 불렀거든요.
예.
트럼프는 신조라고 부르고, 예. 아베는 도널드라고.
네. 이름 부르는 거죠. 예. 우리 치면 창민이 형 이렇게 부르는 거지.
굉장히 이제 이 뭐 브로맨스라 그러잖아요. 둘이서는 굉장히 이제 친했던 거죠. 다카이치도 계속 그 관계가 하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러 그래서 굉장히 스킨십도 강화하면서 이제 퍼스트 네임 부르면서 아마 그 사전에 어느 정도 양해가 됐겠죠. 그렇지 않고 양해가 안 되고 부르면 너무 그렇잖아요.
무례한 거죠. 네.
우리가 뭐 그렇게 부를 사이야 뭐 이렇게 되는데 양해가 됐던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또 제일 먼저 매를 맞게 생겼네. 가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데 일본은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미 일본은 이 경험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파병 요청 받았던 경험?
네, 있어요. 언제 했냐면 2015년에 그 오바마 시절에 사실은 미국하고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그리고 이란이 핵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라늄 농축을 뭐 낮추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 핵 합의에서 미국이 빠져나가요. 탈퇴를 해버립니다. 2018년 5월에.
네.
그러고 나서 이란은 이란에게 제재를 가하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거야 이렇게 서로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이 대치를 했거든요.
일기 트럼프 때.
예, 예, 일기 트럼프 때. 그때 미국과 이란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란에 가서 하메네이를 만난 사람이 아베입니다. 트럼프의 친서를 들고 그 정도로 트럼프와 아베는 굉장히 친밀했던 관계인데
일본이 이란이랑 원래 좀 친했나 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란과도 친하고 또 트럼프와 아베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트럼프와 그 이란 하메네이 사이를 중재하러 간 거죠. 근데 간 그날 일본 상선이 거기서 공격을 받아서 화염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야 공교롭네.
공교롭게. 그래서 이제 아베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게 됐고 하메네이는 트럼프의 친서를 받지 않았고 결국 이제 아베가 귀국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일본의 함선 공격은 굉장히 이제 규탄하지만 이란이 했다고 보긴 또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 이란을 배려한 거죠. 그런 외교적인 그런 줄타기를 하는 가운데 그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야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을 하나 만들어 거기 가입해.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응하면은 이란을 적으로 돌리는 이것도 부담되고.
이란이랑 싸우는 부대 만들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연합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독자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겠다. 조사와 탐구를 목적으로. 그래서 2020년하고 21년 2년 동안 자위대를 거기에 파견을 해요. 물론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간 벗어난 아라비아만 북해, 뭐 오만만 뭐 이런 데에서 하는데
뭐 어쨌든 관찰하고
그런 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조사 뭐 관찰인데 네. 사실상 이제 일본 국적의 상선들의 호위의 역할을 사실상은 하는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바로 트럼프의 그런 요청이 왔을 때 딱 그때를 떠올린 거죠. 아, 그때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아예 그걸 준비해서 갔고요. 예. 그래서 다카이치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뭐가 됐든 하여튼 트럼프에게 일본이 제1동맹이라는 거. 뭐 일본은 좌고우면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비판을 하죠. 너무 미국 몰빵 외교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미국 몰빵 외교이고 그거를 유럽과 뭐 한국이 약간 주저주저하는 지금 대미 투자도 지금 2탄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본이 가장 성의를 보인다는 거를 일부러 보이려고 하고. 강조를 했고 두 번째는 일본이 가장 얻은 이 뭐랄까 성과? 이번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전입니다. 일본이 아까 이제 제가 속박이 있다 그랬는데 두 개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가 그 균형 재정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균형 재정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어. 이게 지금 다카이치 이 사나이노믹스에서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가 일본은 탈원전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2011년 3월 11일에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때부터 일본은 탈원전이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탈원전을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AI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전력을 누가 확보하느냐가 문제인데 아니 이거 뭐 재생에너지나 태양광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번 중동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얼마나 에너지 구조가 취약한지 단박에 드러난 거예요. 예.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에 일본이 원유 수입국을 보면 중동 의존도가 95%가 넘어요.
그러네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가장 치명타를 입는 나라가 일본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국민들 설득하기에 너무 좋은 재료가 된 거예요.
원전하자.
야, 원전 이거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야.
아,
아니 원전 말고 다른 방법 있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막혀봐. 바로 끝장나는데. 하면서 지금 다카이치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원전에 그러니까 탈 원전에서 탈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탈탈 원전입니다.
아 재밌다. 네,
탈탈 원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찬반 양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있는 걸 뭐.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를 보면서 야 탈탈 원전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다. 사실은 올해 1월 26년 1월 달에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라는 데를 재가동했습니다. 이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 도쿄 전력이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예.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14년 동안 사실은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번에 재가동을 했습니다. 이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 840만, 820만 킬로와트거든요.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원전 시설입니다.
그래요.
일본은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원전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탈원전 때문에 주저주저 14년 동안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닌 거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일본의 고민이 자 좋다 탈탈 원전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또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일본이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그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술적으로도 예. 그렇고 운영도 그동안 못하고 이러면서 예. 사실은 기술적 공백이 발생을 했죠. 예. 이걸 어떻게 메꿀까? 미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대미 투자 안건 2호 안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400억 달러로 발표가 된 게 지버노바 히타치가 건설하는 SMR.
예.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이잖아요. 거기에 일본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SMR은 일본이 좀 뒤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 미국의 SMR 생태계에 올라타서
예.
거기에 제조와 자본을 투입하는 대신에 기술적 공백을 메우는 기회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미 투자도 굉장히 일본의 어떤 그 원전과 방산의 두 축에 굉장히 맞게끔 지금 그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대미 투자가요 1탄 발표가 되고 나서 일본 내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래요? 왜요?
이 세 개 다 대체 일본에 좋은 게 뭐가 있냐. 공업용 다이아몬드 조금 수입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미국에 발전시설 지어주고 미국에 항만시설 지어주는 건데 이게 일본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언론들은 모든 나라가 똑같구나. 근데 이제 캐시로 갖다 줄 뻔했던 건데
2탄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일본에서 신경을 쓴 거다. 쓰고 특히나 일본에서 원하는 게 바로 이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SMR 투자가 이번에는 이제 일본도 미국도 윈윈할 수 있는 투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중동 사태를 통해서 일본 국내 여론이 급격하게 이제 이 원전 탈탈 원전으로 가게끔 이렇게 됐고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은 이 원자력의 중요한 결정 사항을 원자력 위원회에서 결정했어요.
대부분 나라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시민 단체의 좀 입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폐기물 핵폐기물 처리 문제나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논쟁이 정말 진지한 논쟁이 1년 2년 걸쳐서 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의 중요한 원자력 이 정책의 추진 누가 하고 있냐? 경산성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어떠한 안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아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냥 다 통과.
주도권 잡았고 여론이고 나발이고 없구나.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론조차 이제 이제는 일본에서 진지하게 원전의 위험성을 논의하는 사회적 공간이 없어요.
아니 전쟁 터진 데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미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려준 격이죠. 마지막 여론의 어떤 야 그래도 이거 너무 이리로 가도 돼?
이제 찍소리도 아예 못하게 됐구나.
야 가야지. 이거 봐. 95%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논리로.
이거 원전 말고 다른 길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뭐 탈탈 원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일본은 친환경은 안 했는데요, 아예?
친환경을 안 하진 않는데 GX라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GX가 쏙 들어갔어요.
GX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친환경이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일본의 성장 산업에 모든 데 GX 친환경 들어갔거든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했는데 쏙 빠졌습니다. 친환경을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먹거리 첨단 산업 뭘 할 거냐가 중요하지 친환경 뭐 이것저것 고민하고 할 때 그 이 뭐라고 그 비중 가중치가 훨씬 낮아졌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쟁의 양상을 보니까 지금 뭐 로봇이나 드론 AI가 이제 하이테크 전쟁이 앞으로는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미국이 소프트웨어에는 굉장히 강한데 하드웨어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또 그 무기 재고가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군수산업이 일본의 제조업 르네상스의 아주 핵심 고리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군수산업을 만약에 같이 한다면 이 방위산업, 군수산업이야말로 이 제조업의 총화거든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철강, 전기, 전자부터 해서 모든 반도체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만이 이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구상에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뭐 요 정도,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중국하고 무기를 만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결국 이게 일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역사를 따지고 보면 미국이 항상 일본의 제조업을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냉전 때 당연히 일본의 제조업을 필요로 했죠. 그래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특수를 누린 거잖아요. 뭐 일본에서 군수물자도 생산하고 병참기지 역할을 했고 그러다가 그때는 이제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조업이 반드시 미국이 필요했었고 그런 이제 동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뭐 철강이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미국 시장을 좀 잠식하더라도 참고 좀 지켜보는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니까 뭐 플라자 합의는 그보다 좀 이르지만 반도체 협정이니 그다음에 자동차 수출 자주 규제니 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2000년대가 되면 중국이라는 새로운 제조 파트너를 구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을 보면 일본의 제조업 능력을 다시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지금 주가 제일 많이 오른 것 중 하나가 방산 업체들.
예.
뭐 가와사키 중공업. 예. 뭐 미쓰비시 중공업 이런 업체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카이치의 전략산업 17개 자체가 방위 산업하고 다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다카이치가 무기 수출 규제 완화해서 다 풀겠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일본이 완성품을 그러니까 미사일을, 탱크를, 뭐 전차를, 이 전투기를 완성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다섯 가지 유형이라는 그 이 마지막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다 풀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법령인가요?
다섯 개 원칙으로 정해놨었죠. 원칙. 네, 일본에서.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손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당장 전 세계 한 2-3위권의 방위 산업 국가로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이제 다카이치의 재정 정책 돈을 어디에 쓸 거냐. 뭐 AI 반도체 뭐 이것도 있지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원전하고 방산 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사내노믹스를 쭉 일별해 주셨는데 그럼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좀 해야 될 거는 어떤 거예요?
일단은 이 다카이치를 띄엄띄엄 보면 안 되겠다. 굉장히 그 전략적이면서도 일본 정치인들에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떤 그런 자질들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다카이치가 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저자세입니다. 태극기 보고 인사하죠. 이재명 대통령 헤어질 때 세 번 인사했거든요.
아.
그런데 트럼프한테도 그렇게 합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다카이치를 한번 만난 뭐
정치인들이
다카이치에 대한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경우 많이 있고 다카이치 저녁 식사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쓸데없이 회식하고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실리적인
분이에요.
보기 드문 일본 정치인이다.
그런데 또 지금 스킨십 할 땐 또 파격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연기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카이치가 일본의 총리인 때로 있는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우리가 역사 갈등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실리적으로 일본과 얻을 건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굳이 그 실리를 더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가리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쟁해야 될 건 경쟁하고 협력해야 될 건 협력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요소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일본이 지금 대미 관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요? 일본어로 하면 즈루가시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교활한데 아주 똘똘하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영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웃음거리나 어떤 희화해서 그런 소재로 소비할 게 아니고
오케이.
지금 하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성장 전략 발표하고 지금 계속 발표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웃 나라 일본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이란 전쟁도 탈탈 원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다 일본 경제는.
그럼요. 네, 군수 산업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죠 이번에.
그러하다. 아 이거 참 많은 걸 배웠네 오늘도.
사나이노믹스.
그러니까 일본을 계속 들여다 보시니까 이 다카이치 이 총리의 허허실실 이게 일본 정치인답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해해해 하고 이상한 총리야라고 보다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잃을 것 같아서 저분 장난 아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일본이 변하는 특히 경제적으로 변하는 게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잘 따라 봐야 되겠다. 네. 얘기 재밌게 잘 들었네요. 이렇게 재밌는 건지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